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도록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2장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꿈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세상의 장래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영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드립니다. 626-374-9480번입니다. 다니엘 2장 1절로 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예, 목사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1장의 내용을 마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랬네요.
2장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예.
2장은 대부분의 교인들이 아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다니엘의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풀어보는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예,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의 제위 2년에 꿈을 꾸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는 기원전 603년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왕위가 견고해졌다고 생각되는 때이기도 하죠. 예, 그에 의하면은 주위의 강국들이 정복되었는데, 이제 자기의 왕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장래를 꿈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중요한 꿈을 꾸었다는 인상 외에 꿈 내용이 전혀 기억되지 않는 것이죠. 참 답답했겠죠. 꿈 내용과 그 해석을 꼭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더욱 강박관념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고문단들을 불렀는데 그들은 바벨론 박사들과 술사들과 점쟁이들과 박수들이었죠. 예, 한마디로 모두 점치는 사람들이죠. 예나 지금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점치는 사람들과 밀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20세기에도 그랬고 21세기에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에게 꿈 내용을 말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왕은 꿈을 꾸었다는 인상 외에 아무 기억도 없는 꿈 내용을 알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꿈을 꾼 본인이 잊어버린 그꿈 내용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왕은 그 고문단들이 술객과 박사와 점장이 이런 사람들이 평소에 다른 사람의 아무리 은밀한 것이라도 알아낼 수 있다고 장담해온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예,
큰소리로 막 쳤겠죠?
그러니까 왕은 믿고 불렀죠. 지금까지 대소사에 있어서 그들의 말과 설명과 해석을 믿어왔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그것이 다 사기극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박사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가 성경을 그냥 읽는 게 낫겠네요. 좀 길지만은 목사님이 다니엘서 2장 1절로 13절을 읽어 보실래요? 좀 우리 서로 좀 나누어서 읽을까요? 하여튼 읽으세요.
다니엘 2장 1절로 13절까지.
예.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의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니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이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년하라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네. 내가 알리라.
10절부터는 내가 읽을게요.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에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예. 자, 지금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이제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요. 아,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지금 제가 한 이야기 내용이죠. 예. 예,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바벨론 박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신참 박사들은 왕의 부름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예. 물론 바벨론 모든 박사가 다 왕의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나 왕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거든요. 네. 이게 전제 군주의 못된 성질인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한해 주시기를 이제 가서 구하죠. 네. 왕이 허락한 여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왕이 그 얘기를 듣고 허락했다 이런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니엘은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 간구해서 바벨론 박사들과 함께 다 죽음을 면하도록 하자고 말하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 같은 주제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똑같은 내용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네.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이 찬양의 말은 20절로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일을 내게 알게 하셔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 1장에서도 그랬지만 2장에서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충실한 모습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 성전, 몸 성전, 예. 성전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날도요, 신자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멘.
아, 이제 시위대장 아리옥이 급히 다니엘을 데리고 왕에게 갑니다. 그는 왕에게 의미 있는 말로 다니엘을 소개하거든요. 예. 그 2장 25절인데요.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예.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예,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이라는 말은 의미 깊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상과 꿈을 이루시는 분은 유대 자손으로 오신 한 사람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류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유다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리옥의 이 표현은 자기도 모르게 구주에 대한 표상적 말이 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은 여기서 세상의 역사적 사건을 주관하시고 전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적 인물로 등장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니엘이 해석하는 이 꿈이 바로 역사의 궁극적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내용이거든요. 예.
목사님이 1장을 말씀하실 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주제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2장에는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군요.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1장의 주제가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그 중요한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목사님이 상기시켜 주셨네요. 참 감사합니다. 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이 네, 청년들을 통해서요. 예, 그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표상한다는 말이죠. 예, 바벨론에 포로가 되었지만은 오히려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이 이네 청년을 통해서 진행된 모습을 1장에서 나타냈거든요. 똑같이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의 궁극적 목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장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되는 세상의 역사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리스도, 곧 유대 자손 중에 한 사람인 예수님, 이 죄의 세상에 포로처럼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성경의 모든 기록은 바로 구원의 복음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목사님이 1장의 주제를 말씀하지 않으셨군요. 아마 제가 목사님의 책을 통하여 그 말을 읽은 것이 여기서 들은 것으로 생각한
아마
것처럼
그랬을 것
착각한 것
같습니다. 예,
같습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다니엘이 꿈의 내용을 말하고 해석하는 것을 말씀할 차례가 되었군요.
예, 이 성경 내용을 이야기로 이제 진행을 하죠. 예, 다니엘은 왕의 질문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말했네요. 예, 아마도 왕이 그렇게 불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왕이 말했죠.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이 질문은 참 교묘한 데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우쭐하게 하는 요소가 있거든요.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는 이 표현 말이에요. 이것은 다니엘에게 자기가 능히 할수 있다고 대답할 자극을 주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경우 이런 말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결코 동요하지 않고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고 왕이 그렇게 인식하도록 대답을 해주지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예,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비밀을 나타내실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증거한 것입니다. 예, 이야기를 전개하는 요소 요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유도하고 있거든요. 야, 이런 화법이 그리스도인들의 화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니엘이 해석하는 꿈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겠죠? 우리도 이 해석을 읽으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 시원한 해석을 말씀해 주시죠.
예, 참 시원한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것은요. 이 다니엘서는 2장 4절로부터 7장 28절까지는 아람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2장 4절에 그 박사와 술객들이 아람으로 말하되 하는 거기부터 아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여기는 지금 다니엘이 아람으로, 다시 말하면 바벨론 국어지요. 그것으로 지금 다니엘이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꿈의 내용을 말합니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다니엘 2장 28절로 35절까지가 꿈 내용입니다. 왕은 사람 모양의 한 상을 보았는데, 광채가 나고 심히 두려운 모양이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우상이라고, 우리 성경의 우상이라고 번역했는데, 가장 쉽게 이해하도록 번역한 것 같아요. 이 첼렘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히브리 말로 그냥 형상이라고 번역되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했을 때그 형상이라는 말이 첼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쉽게 이해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한것 같아요. 그 우상은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금으로 된 머리와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 철로 된 다리와 정강이, 마지막으로 철과 진흙이 섞인 발과 발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돌이 날아와서 우상의 발을 치니까 우상은 부서져서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우상을 친 돌은 산에서 뜨인 돌이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참 대단히 놀랍고 두려운 꿈이었던 것 같아요. 왕이 다니엘이 설명하는 꿈 내용을 들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꿈에 본 장면이 새로 꿈을 꾸듯이 눈앞에 펼쳐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무릎을 탁탁 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했을 것입니다. 옳다. 바로 그런 꿈이어서. 그래. 그 해석은 무엇인가? 아마 왕이 그렇게 반응 안 했겠어요? 성경에 이 말은 안 기록되어 있지만 말입니다. 왕은 바벨론 박사들에게 꿈의 내용을 말하면은 그 해석도 진짜인 줄 알겠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꿈 내용을 말하면은 너희 해석하는 걸 내가 믿겠다. 그러니 이제 다니엘이 말한 꿈 내용이 분명하니까 해석도 확실할 것을 믿고 다니엘의 해석을 기대했을 것은 확실한 것이죠.
왕이 그런 꿈을 꾼 배경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기 때문이었겠죠?
아마 그렇겠죠. 다니엘이 꿈 내용을 말할 때에 그 말을 먼저 했잖아요. 다니엘 2장 29절에 보면은요. 왕이요.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그렇게 말했거든요. 자, 이 꿈은 세상의 장래를 일목요연하게 계시해 주신 꿈입니다. 다니엘은 이 36절부터 꿈을 해석을 하거든요. 그 해석은 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다음 은으로 된 부분은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해석을 한 금머리도 느부갓네살 왕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바벨론 나라를 뜻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바벨론이 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막 아시리아를 정복하고 나라가 안정되는 시점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죠.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젊은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담담하게 진술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은 같은 나라, 다음에는 놋 같은 나라, 그 다음에는 철 같은 나라, 그 다음에는 금, 은, 노, 철 같은 제국이 일어나지 못하고 분열된 나라가 될 것인데, 그 나라들은 철같이 강한 나라도 있고, 진흙같이 약한 나라도 있으며, 민족들이 서로 섞여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산에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고 뜨인 돌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통일 제국이 아니라 분열된 여러 나라가 계속되고 있을 때에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발과 발가락을 쳐서 우상 전체가 없어지고 그 우상이 서 있던 그 자리에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한 것이 되는데요. 이 발가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다 쳐서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다니엘은 결론을 맺죠.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때까지 지나가는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해석은 확실하다고 강조하고 말을 마쳤지요.
예. 목사님, 그러면 그런 나라들이 역사의 현장에 등장하여 예언대로 그렇게 정말 진행이 되었겠지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예,
예.
하나님은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이라고 이사야 46장 10절에 말했거든요.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세계적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벨사살을 마지막 왕으로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에게 망하지 않습니까? 페르시아는 기원전 331년에 헬라의 알렉산더에게 정복됩니다. 그리고 헬라는 기원전 168년에 그 종주권을 로마에 넘깁니다.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 되었죠. 그런데 또이 로마는 기원 476년에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종국을 구하고 로마의 통치 영역이었던 지금 유럽이라고 하는 그 유럽에 게르만 민족들에 의한 여러 나라들이 건국되었습니다. 그것이 대강 10나라쯤 되는데요. 그것은 우상의 발가락 수와 일치하죠. 그 나라들은 프랑크, 알레마니, 앵글로색슨, 불군디아, 롬바르드, 스고트, 세바이, 동고트, 반달, 헤룰리 등입니다. 이거는 역사를 공부하면 분명히 나오죠. 그런데 이 중에 동고트, 반달, 헤룰리는 완전히 멸망했지만요. 그 외의 나라들은 지금 유럽 여러 국가들이죠. 프랑크는 프랑스고, 알레마니는 독일이고, 앵글로색슨은 영국이고, 롬바르드는 이태리, 불군디아는 스위스, 스고트는 스페인, 세바이는 포르투갈 등의 나라들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들이 통일 제국을 이루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예언은 참 정확하지요.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은 로마 제국 흥망사에서 다니엘서 2장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가장 짧은 문장으로 가장 정확하게 2500년간의 세계사를 예언했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지금은 2600년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사실은 이 지구 국가들의 종말까지를 정확하게 예언한 계시죠. 예, 우선 로마 제국 후에는 그런 4대 제국 같은 통일 제국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 잘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목사님 말씀 참 맞는 것 같은데요.
예.
계속 그럴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왜냐면 앞으로 통일된 나라가 건설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유럽은 유럽 연합체를 결성해서 통일 유럽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역사적으로 유럽을 통일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9세기에 샤를마뉴 대제, 영어로는 찰스 대제라고 그러죠. 그리고 다음 16세기에 스페인의 칼 5세가 그랬고요. 18세기에는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시도했고, 19세기에는 나폴레옹이, 그리고 20세기에는 카이제르, 무솔리니, 히틀러 등이 통일 국가를 이루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예언대로 모두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유럽연합이 사실상의 정치적 통일을 시도하지만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는 거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처음부터 보시고 계시를 주신 것이니까요. 이 프랑크의 샤를마뉴 대제 때는 거의 통일 제국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그가 죽고 그의 아들들이 나라를 3분하여 차지하면서 통일의 꿈은 깨어졌습니다. 예, 그처럼 통일 국가가 되는 것 같은 기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같은 통일 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이 세상 유럽에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그때가 역사적으로 언제쯤 될것 같아 보입니까? 그런 때를 성경을 연구하여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까요?
이 재림의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자기 권한에 두시고 사람에게 알도록 계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마태 24장 36절에도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 외에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알려고 애쓰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날이 있다는 사실은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예.
결국은 이 세상에, 즉이 지구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세상 끝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구에 건설할 것입니다.
예.
그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하시면 될 것인데, 이런 복잡한 역사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예. 예, 예수님께서 예언을 주신 이유를 요한복음 13장 19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좀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9절.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예, 감사합니다. 이 예언의 목적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 예수께서 하신 예언,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 구주 예수를 믿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지금 요한복음 13장 19절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예언의 목적이거든요. 네, 그 영생은 하나님이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현실이 되죠. 예, 죄인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사단의 역사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시도록 계획하신 것이죠. 예, 그것이 역사적 사건의 예언입니다. 역사적 사건들을 미리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예언하고 그것이 역사의 현장에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입니다. 예,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얘기는 이제 시간이 거의 다된것 같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왜 이렇게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히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한 것이 일이 이루거든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인데, 특별히 여기에는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계속해야 될것 같네요.
아, 정말 시간이 아쉽네요.
예.
애청자들께서 다음 시간에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욱 굳게 믿는 경험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로 마쳐야 될것
목사님,
같습니다.
예, 목사님 기도하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언을 주셔서 예수님을 확신하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언과 그 성취를 확인하고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